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짐작하건대 사도 바울 자신이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진 고백을 보면 이 위로가 주어지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로다입니다. 고난과 위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위로가 양쪽으로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동참하도록 확대되어진 고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한결같이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를 하죠.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 속 여러 곳에 구석구석 채워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의 은혜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리고 떳떳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또 원하기는 고난이 아예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넉넉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고난이 하나의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 하나를 온전히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위로를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열의 크기로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이 열의 크기 또한 넉넉히 뒤덮고도 남을 위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겪게 되는 고난이나 환난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들고 이 고난이 우리를 이대로 주저앉히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번민과 걱정에 우리가 시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나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정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만한 위로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에서 이룬 업적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과 열심과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없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능력 있는 사도로서 행하는 권위 있는 그 힘에 우리 모두가 대리만족을 느끼죠. 모두가 반대하고 거부하는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과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세상 앞에 떳떳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드러내는 것, 자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주와 함께 하면 어려울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고백들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의 생애는 대단히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타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올바른 신앙과 믿음 위에 서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이 교회가 또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편지를 써서 보내죠. 너희의 이러이러한 잘못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권면하고 교훈하니 이렇게 말씀에 따라 고쳐라. 편지도 써서 보내야 되고 또 계속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직접 찾아가죠.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당하고 수모를 겪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안에 고린도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내 한 형제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써서 보냅니다. 교회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또 기뻐서 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한 교회를 목회하는 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것까지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일들 앞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고난 그 자체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당해냈는가? 우리 머릿속에 대번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실패 없이 거침없이 일을 했다인데, 뭐 어떤 면에서는 틀린 답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지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거침없이 실패 없이 고난 없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심령에 감동이 되어서 다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엎어져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야 되죠. 누가 믿지 않겠다고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서 거부를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손에 머리를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확 정신이 돌아가지고 아, 난 예수를 믿을 뿐이고 뭐 이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보다는 반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부터 받아들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죠. 이 아덴은 오늘로 얘기하면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네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바울을 조롱하고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그 당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같은 상황이 기록된 부분인데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이 얘기를 주시죠. 사도 바울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과 힘을 주겠으니 너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제일 처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하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연약한 자를 끌어안으시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일하는 자가 겪는 고난 속에서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연약한 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켜보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극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약합니다. 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 약해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부르신 자녀의 받아들이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의 종, 힘 있는 자, 실패 없는 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 그 어려운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도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어서 저에게 아들 둘이 있다는 사실은 다 잘 아시죠. 지금 4학년, 2학년입니다. 이 두 녀석 때문에 하루에 재미있는 일들이 한 100가지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하는데 요즘은 때가 때인지라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내 애들이 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큰아들이 동생을 자꾸 건드립니다. 왜 건드리는가 하면 장난치고 싶어서. 아주 개구장이거든요. 저는 개구장이 아닙니다. 아주 개구장이라서 동생을 자꾸 건드리고 장난을 쳐요. 동생은 싫죠, 그게. 싫죠. 형이 건드리는 게 자꾸 싫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툭탁툭탁 하면 투다닥 해갖고 결국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이 작은 녀석이 화가 나갖고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형은 형다운 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 내가 형이라면 형답게 잘해줄 텐데.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큰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야, 임마. 너 때문에 동생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너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싸우죠. 또 싸워서 또 일기를 쓰게 되는데 이번 두 번째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장난을 걸고 자꾸 나를 때리고 자꾸 나를 놀리는 이 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썼어요. 엄마한테 맞아도 고치질 않는구나. 할 수 없지. 계속 맞아야지. 뭐 이렇게 썼습니다. 형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동생을 눌러서 형의 권위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형이라고 한다면 아래 동생을 잘 감싸 안아주고 또 형이니까 잘 보듬어주고 잘 데리고 놀아야죠. 동생답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한테 엉기지 말고 동생이니까 형 말 잘 듣고 형 그늘 아래서 즐겁게 잘 지내면 그게 동생다운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과 무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무능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뒤덮어 견뎌낼 수 있는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볼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판 붙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살아계신 참신이 누구인가 보자 이렇게 해서 결투를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이 제물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죠. 바알 아세라 믿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올 리가 없는 거죠.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이 백성 앞에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 장면, 이 사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이 쫓겨나고 이스라엘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고 온전한 믿음의 국가로 세워지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수순이라고 저희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한마디에 놀래서 선지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내 영혼을 취해 주소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에게 온전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선지자 입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깨워서 떡을 먹이시고 재웁니다. 다시 깨워서 떡을 먹이시고 재웁니다. 완전히 소진되어진 그의 육체, 또 그의 영혼도 완전히 소진되어진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빨리 일어나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떡을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쉬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왕이 되게 하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기겠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칠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 선지자에게 세세히 알려주고 계신데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떡을 메우고 재우고 떡을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쉬는 이 위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하라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로 마침내 이기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어 승리했습니다라는 고백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고난보다 훨씬 많고 깊이도 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주실까요?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용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겨지는 자리에까지, 마치 사용 선고를 받아서 아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그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왜 가게 하시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힘의 붕괴와 위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 생애를 책임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뭐 이런 자신만만한, 결국 이것이 끝까지 이어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용 선고를 받는 자리에까지 가야 여기에서 내가 기대고 내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낭만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포기케 하고 그냥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애에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 이 고난과 위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나가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뭐 육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 진로, 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시선들이 다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죠. 아예 오지 않거나, 힘든 일들은 아예 오지 않거나 아예 비껴가거나 좀 뭐한 말이지만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 너무 자신만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이냐고요? 아니라고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 고백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1월 1일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모든 신문 지상이나 모든 뭐 뉴스 같은 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올해는 힘듭니다. 이거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합니다.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어렵고 힘들고 이제 끝날 만한데 또 어렵고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애들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 큰애가 자꾸 작은 애를 건들면 우리 작은 애가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막 자꾸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그래서 그 어쩌라고요? 힘들다는데 힘들게 살면 그만이죠. 그렇죠? 예. 힘들면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진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걸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로 사는 것이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네. 고난 있습니다. 여러분께 많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견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같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어떠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어깨를 잡아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위로의 은혜를, 격려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 꿋꿋이 견디고 설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내 입술에서 하나님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생애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고난이 가득한 길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낙심되며 좌절하며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자리를 감사하는 자리로 알고 이겨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로 떳떳이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 승리한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승리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